3프로TV 신년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올해가 병우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말처럼 힘차게 달릴 준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투자 계획도 참 중요한데, 아직 고민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투자 계획이란 게 그렇죠. 뭐 크게 세워놓고 좀 세부적으로 수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큰 틀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신년 특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국내 자산 운용사의 운용을 책임지는 그 운용 책임자분들을 저희가 모셔보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2026년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머릿속을 조금 지금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 2026 프로들의 선택입니다. 자, 첫 번째 그 포문을 열어주실 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대형주 중심의 국장 대표 공격수로 불리는 분입니다. 보고펀드 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우년에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3프로TV는 굉장히 오랜만이시라고요. 한 4, 5년 만이라고
네, 그렇게 되는 것
들었어요.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일단 이렇게 빨리 시간 지난 줄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사이 이제 보고펀드 가서 저희가 이제 원래 보고펀드는 주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투자랑 부동산 투자 중심의 글로벌 하우스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을 새로 세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정신없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줄 몰랐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다 이한영 본부장님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워낙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오늘 좀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21년 매니저로 일을 하신 거죠? 21년
네, 이제
정도
딱
되는
20년 채웠고요. 내년부터
아.
21년 차에 들어갑니다.
와. 동안이란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공모 펀드, 사모 펀드 뭐 두루두루 다 20년 이상 경험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고 뭐몇년 이상 연속해서 최고의 수익률 펀드 매니저로 계속 선정이 되셨다 뭐 이런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 또 펀드
네.
대상 3년 연속 받아서 그때 좀 이제 좀 많이 매스컴을 탔었고요. 예, 항상 목표죠. 또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게.
이런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 시장 전략 또 어떤지 오늘 좀 자세하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최대한 썰을
네.
잘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요. 코스피, 올해가 아니죠? 헷갈립니다. 2025년이죠. 이제 2026년이니까. 2025년을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가 2400대 시작을 해서 2200대도 봤잖아요, 본부장님. 그죠? 그리고 이제 4000대 갔으니까. 우와, 이런 해가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렇죠.
2025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저점 대비 고점이 거의 한 80, 80%짜리 예, 제공되는 게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이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이 코로나 때가 딱 99.9%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거의 70% 살짝 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 폭을 제공한다는 거는 사실 좀 지수 자체가 그 정도 제공된다는 거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사실 쉽게 벌어지지 않는.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모두가 힘들었던 구간에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동조화 때문에 그 V자를 만드는 형태였으면 지금 그 정책보다는 악재를 딛고 올라가는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장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그때랑 또 다른 형태의 강세장이 나타났고 그래서 보면 코로나 때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장이고 지금 이제 1년 좋았지만 내년에도 이거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장이 그때랑 지금이 좀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뭐 나중에 질문 그런 것들 당연히 나올 것 같긴 한데 올해 70% 지수 그로스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올 거냐? 그건 모르겠다인 거죠. 왜냐하면 4천이 5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25%짜리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게임은 아니어도 이 이례적으로 강세가 벌어졌던 게 지속될 여지, 그 다음에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그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예상하셨어요? 올해 4천 볼 수도 있, 그러니까 2025년에 4천 볼 수도 있겠다.
사실 저는 근데 지수를 엄청 의미 두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수가 그러니까 한국장이 지수가 올라서 오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 저도 지금 20년 했지만 제가 신입 사원부터 한 팀장 달기 전까지는 지수는 2,000, 2,500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그 다음에 제가 팀장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2,500에서 3,000 사이의 박스권이었죠. 그래서 20년 평균으로 치면 그냥 저의 중간값이 2,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P라고 불렀던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주도했던 섹터나 대장주들은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장에서도 텐베거는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장은 이렇게 종목장이 될 거냐. 그러니까 주도하는 섹터와 대표주가 있으면 수익은 낼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값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지수가 움직였죠. 그런데 그 사실 올 초는 너무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다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6월달 기준으로 대선이 끝나버리는 상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지수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쩌면 이거 한번 좀 오랜만에 처음 보는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었고 대신에 종목은 되겠다 이 생각은 했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장세는 되겠다였는데 지수가 그러니까 한국장도 그렇지만 지수가 상승했던 구간에는 실적은 무조건 베이스로 좋아야 되고요. 근데 지수의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으로 발생됐다. 그게 이제 새 정권 들어와서 밸류업이었다. 이제 이게
지수의
이제
멀티플을 건드린다는 건 조금 쉽게 풀면 뭘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제 한국 장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제일 많이 그 거리가 되는 게 PBR이고,
그렇죠.
PBR 0.8배에서 계속 놀던 대한민국이 한 배 줄 수 있을까? 한 배 주면 얼마지? 지수 3천인가? 이런 게임에서 처음으로 타겟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밸류업의 타겟은 PBR 1.5. 이게 되니까 단순히 곱하기 했을 때 지수의 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연말 연초에 내년 장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골 질문이죠, 다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증권사고 매니저고 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그로스 얼마에 밸류에이션 레인지를 얼마를 주면 뭐 지수가 3,000에서 3,200 나와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었는데
네.
이번엔 처음으로 PBR 1.5 얼마입니다. 딱 나와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올해 하반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기존이랑 좀 다른 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BR이 1.3 정도?
지금은 약간 그 정도 올라왔죠. 근데 타겟은 1.5를 보는 거고요.
1.5면 이거 단순하게 이제 계산만 해봐도 5천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저희가 이제 트레일링 PBR, 포워드 PBR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과거치 PBR, 그러니까 실적이 지난 거 확인한 거 가지고 저희가 트레일링 PBR로 지금 1.5를 주면 한 4,700선 나옵니다. 그리고 포워드로 앞으로 예상된 앞으로 1년 동안의 실적 초장치로 포워드 PBR 1.5를 타겟을 하면 한 5,200선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수입니다. 산수. 그냥 그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만 밸류에이션 주면 그럼 4,200에서 5,200 레인지니까 중간값은 5,0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좀 무난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로직에서는 이 중간값이 5,000이 나오니까 산수적으로 5,000 정도는 타겟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PBR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하려면 여하튼 우리 그 기업들이 부기 좋아야 되는데 국이 좋으려면 결국은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방향성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지만 좋아지는 섹터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멀티플을 건드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개됨에 있어서 조금 가시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아까 첫 질문처럼 처음으로 한국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위로 다른 느낌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앞서서 이제 박스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국내 시장의 오명이잖아요. 오랜 그렇죠? 박스피 그리고 더 이제 좀 조롱 섞인 건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제 요거를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국장 복귀는 진흥순으로 되게 만들겠다라고 할 만큼 이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라는 게 이제 정말 하나의 밈이었는데. 그런 국내 시장이 상반기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달라진 양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오명을 조롱을 받을 때도 부장님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기회도 크다. 투자할 곳이 충분히 있다. 국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도 상반기 하반기가 굉장히 달랐을
달랐죠.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것도 먼저 좋아요. 좀 드리면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풀어서 드리면
자료 보죠.
네, 자료로 보면 이거는 제가 거의 한 3, 4년째 쓰는 장표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이게 뭐였냐면 그 올해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처음으로 기억해 보시면 적어져. 이제 작년까지 미국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올 초에 웬만한 판매사들, 증권사 은행들 다들 뭐냐면 이제 미국 주식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안 오른 근데 밸류션이 되게 싼 한국 주식을 올해는 좀 해볼까? 라는 게 연초였습니다. 연초여서 사실은 이 구간에 이제 펀드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펀드를 새로 만들 때 특히 저희처럼 사모펀드 만들 때 보통 한 3주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사랑 운용사가 이제 그 세부 운용 디테일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 뭐 이런 금감원 다 통과시키고 나고 나면 한 3주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거죠. 3월 말 4월 초에 관세폭탄
해방의 날
예, 네. 나와서 관세폭탄이 팡 나오면서 2200언저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이게 그때 분위기 갑자기 확 바뀌죠. 바뀌면서 2000을 볼 것 같다 였는데 근데 그 뒤로 또 보시면 일주일 만에 2500이 회복이 되고 일주일 만에 3000을 가버리고 또 일주일 만에 3200이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구간에서 보였던 게 뭐냐면 결국은 수급 바뀜이 나타났는데 이때 왜 과격하게 수급 바뀜이 나타났을까가 뭐였냐면 이 앞에 구간이죠. 앞에 구간에 결국은 우리가 몇 년 동안에 뭐 저도 초기에 방송 나왔을 때는 막 계속 질문했을 때 뭐 몇 년 전 얘기지만 뭐 다들 금리가 어떻다 뭐 금리 4.5냐 4.6이냐 뭐 이거였는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했던 미국도 주가는 신고가 나버렸고 그다음에 요즘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뭐 고용 실업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지만 저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키포인트가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게 키포인트인 줄 알았으나 금리와 고용은 키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게 과거 이 2년, 2, 3년 동안에 성장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해서 결국은 AI 반도체, 뭐 AI, 뭐 4차 산업 혁명 이런 각종 테마로 이 경험했던 그게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각종 수급 이슈와 매크로 단에서의 이 관세 폭탄까지 끝나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을까? 없다라고 하면 온전히 이제 성장에 대한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이제 이 값으로 표출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장을 제가 마지막 페이지로 하나 더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거랑 연결해서 스토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거죠. 저의 과거 20년에서 네. 제가 이 구간, 저는 2005년 1월부터 운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은행 풀업도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고유자금 절대값을 내는 거에 약간 주특기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냥 이랬습니다. 박스 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만 때 한번 출렁한 거, 그다음에 코로나 때 출렁하고 슈팅한 거.
야, 진짜 지독한 박스네요. 네. 정말.
제외하면 네. 그냥 이 아웃라이어 값들을 두 개를 제외하면 그냥 일직선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란색 음영처럼 2,2500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죠. 예. 네. 이거였는데 이때 잘 보시면 우리가 주제를 잘 정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한국장에서 이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는 완전 지수가 급등을 안 하니까 일단은 주의 환기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지수가 좀 가볍게 움직여 주면 투자자들이 이 주의 환기가 되는 거죠. 미국장이 왜 확 쏠려갔냐.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움직여주니까, 일단 저기서는 투자의 기회가 발생하고, 나한테 리턴이 오는구나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된 건데, 한국장은 지수를 보면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내가 돈 벌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안정적으로 예.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지수에만 네. 예. 뭐 적립식으로 네. 예를 들면,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잃지는 네. 네. 않아. 뭐 이런 관점이 우리는 맞습니다. 안 통했던 네. 기간이 네. 너무 많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 조롱 뭐 이렇게 된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또 보면, 이 저의 신입사원 시절이죠. 지금 잘 되는 이 주식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성장을 했던 이 제조업들이 중국의 성장이라는 베이스 하에서 뭐 철강 주식, 뭐 전부 다 이렇게 철강, 조선, 방산, 지금이랑 똑같죠. 그 주식들이 움직였는데 또 이 중간에 2010년 중반 때 보면 중국 소비 시절, 이거는 또 우리 제조업이 하나도 안 움직이죠. 이때는 뭐냐면 또 화장품 주식들 다 날아가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와서는 또 이 반도체 중심의 AI 주식과 그 다음에 이 신고 성장 시대 때 한창 날라갔다가 20년 소위 말해서 쉬었죠. 쩔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방이 안 되니까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20년 넘는 2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살아남은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또 대표 주식들이 돼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 대응법은 뭐냐면 그냥 지수가 무조건 올라요 말아요. 이 게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느냐. 그게 뭐 산업재 시대는 뭐 차화정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 시대 때는 또 우리가 화장품, 그다음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럴 때 또 그냥 뭐 로봇 우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다 계속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대장주를 사면 수익이 나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들이 보실 때 난이도가 높죠. 왜냐하면 종목 잘못 찍는 순간에 어떤 건 급등하지만 어떤 건 계속 끝없이 빠지기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장이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변동성이 너무 빠르잖아요. 순환매, 섹터 순환매 너무 빨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편하게 움직여주면 돈이 쭉쭉 들어오는 시장이면 그냥 살 게 생기면 잘 먹은 거 조금씩 줄여서 사면 이게 자연스럽게 돈의 순환매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종목이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먹고 빼고 돌려야 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좀 변동성이 더 커졌던, 그게 이제 한국장을 좀 안 보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었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결은 하나였다. 그러니까 주제를 잘 정하고 대장주를 잘 잡으면 여하튼 그 대장주들은 그래도 이 텐베거 역할들을 항상 해줬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꼭 작은 주식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항상 대장주들이 더 세게 움직였다. 그게 뭐 포스코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에어로, 뭐 현대일렉 이런 주식들을 보면 지금 몇 년째 우상향이죠. 그리고 또 최근 1, 2년 와서는 또 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시가총액 30등 안에 있는 아니면 조금 멀리 막 50등 안에 있는 주식들이 엄청난 그 실적 성장으로 시총순위 바뀜 할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오르지만 멀티플이 건드려지는 순간에 텐베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그렇죠. 실적이 20%가 오른다. 그래서 펄을 20배를 주다가 실적이 20%, 30% 계속 오르는데 계속 봤더니 이 주식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네. 그럼 프리미엄을 주죠. 그래서 펄을 만약에 20배를 주다 갑자기 30배씩 주기 시작하면 20이 30이 되는 순간에 그로스가 여기서 50% 더 나와버리죠. 그러면 주식 수익률이 게임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이 대장주가 탄생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끝날 때는 실적은 천천히 빠지죠. 근데 이 그로스가 없으면 밸류션 먼저 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0이 만약에 20% 떨어지면 이건 50% 먼저 박살 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급등이지만 성장주의 말로는 급락이라는 게 이제 이 패턴인데, 결국은 말씀드린 이 지금 몇 번의 대답에서는 첫 번째, 결국은 지수도 그렇고 대장주도 그렇고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느냐. 근데 지금까지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연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세게 가기 시작하고 이제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자금이 세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장도 수익률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어쩌면 글로벌 탑 크로스의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좀 실적에 대한 펀드멘털에 대한 재평가를 좀 제대로 받기 시작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네. 뭐 저평가돼 있냐 네. 이런 네. 부분을 정말로 네. 주가에 고스란히 네. 정직하게 네.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멀티플을 그야말로 네. 자극하고 요 계산이 가능한 네. 요 환경이 2025년 네. 하반기 네. 중반 이후부터는 네. 좀 나오기 시작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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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을 지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국장은 난이도가 항상 네.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죠?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없지만 네. 그럼 2025년은 뭐 네. 코스피가 70% 이상 올랐다 네. 그래서 쉬웠냐 네. 이런 걸 보면 주변에 보면은 뭐 수익률을 보면 어려웠다 생각보다 뭐 별로인데 네. 뭐 이런 네. 부분도 있고 네. 본부장님 이제 사모펀드 시장의 네. 구조를 보시고도 이런 네. 걸 좀 많이 느끼셨다고 해서 그 부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사실 일단 복잡했다라고 네. 느끼시는 부분이 이거죠. 이게 올해 연중으로 대충의 일정들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 제가 네모표로 쭉 해놓은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가 투자 전략 잡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를 보시면 1월에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 다음에 4월 2일이 미국 보편관세가 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탄핵 판결이 4월 4일에 났고, 대선은 또 6월 3일이었죠. 그래서 요 두 달은 또 우리나라는 또 대선 전국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7월 8일 날 관세 확정해줄게 해놓고는 또 한 달 후에 8월 1일로 넘겼고, 8월 1일에서 9월로 넘어가는 사이에 품목 관세 얘기가 또 부각됐고, 그리고 10월 31일에 APEC 정상회담 하기 전에 세레모니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퐁당퐁당이 계속 진행되는 형태. 그러니까 관세도 보면 확 벌어졌다가 계속 뭔가 수습되는데 수습되는 듯 아닌 듯 하면서 계속 월별로 이제 똑같이 퐁당퐁당 그쵸. 넘어가는 도돌표처럼 약간 이렇게 됐었던 게 이제 가장 큰 줄기였고요. 하나가 네. 또 하나는 결국은 또 패드였죠. 뭐냐면 계속 올리다가 내려주기로 해야 되는데 내려주는 속도가 이제 또 우리 성에 안 차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7월부터 사실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9월부터 내려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7월부터 하다가 잭슨홀 8월에 힌트 얻었고 그때부터는 좀 안정화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는 확실히 내려주는 거나가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보면 결국은 변동성인데 관세도 모르겠다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니까 영향은 줄어들었고 페드도 안 내려주나 하다가 내릴 것 같네가 내려주기 시작하니까 영향력이 제로 됐고 실제 지금 저희가 FOMC 한다고 해서 막 그 전날 주식 다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 7월부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준다 그 다음에 뭐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11월에 배당소득 분리가세 해준다 이게 계속 여론에서 막 10억이다 30억이다 뭐 50억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변동성 생기다가
그러니까 올해 2025년 우리만의 이슈도 상당히 네,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글로벌하게 이슈는 관세랑 패드였고요.
그쵸.
한국만의 이슈는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 이후의 후속 조치
아.
예, 요 결국은 이 시장을 복잡하게 보이는 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고 결국은 이게 7월, 8월, 9월에 가면서 셋 다 퐁당퐁당이었는데 결국은 갈수록 줄어들어버렸죠. 그리고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웬만큼 다 해결된 거 아니야가 되니까 10월이 폭등장이 나와버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그림을 쭉 놓고 보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는 조금 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 보이니까. 그리고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이런 주식들이 실적도 좋은 거 알겠고 이익률이 개선되는 거를 올해 1분기부터 확인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대장주 맞네, 인정, 된 거고 이 와중에 지금 막 모든 모멘텀이 집중됐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 엔드 조건으로 모멘텀이 붙으니까 조방원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일변도가 올해 상반기까지였고요. 근데 6월달까지부터 이제 6월까지 끝나고 나서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게 그 일단 6월까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났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하나에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부터는 요 일정대로 7월부터 이 빅 이벤트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챙겨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왜 7월 대조정설 뭐 이런 거까지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붙으니까 요쪽으로는 또 수익률 게임에서 좀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 지금 기준으로서 보면 올해 상반기는 조방원이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저기 AI 로봇 우주 이쪽이 또 대장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이 확 바뀌는 그 순간에 이제 전체 틀이 바뀌었고 우리가 습관성으로 지르기 시작한 그 계속 투자해왔던 그쪽은 좋은 건 알겠는데 왠지 또 지금 팔면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퐁당퐁당 했거든요. 이 구간에 또 등장했던 게 삼성전자가 등장해버렸죠.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실적이 좋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탑다운에서 이렇게 복잡한데 수급 블랙홀 역할하기 시작하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의 주식들이 모멘텀이 붙으면서 살아나오기 시작하니까 종목 픽을 잘못하는 순간에 수익률이 완전히 엇갈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올해 연중으로 보면 저희 펀드 수익률도 올해 사실 뭐 상당하긴 한데 7, 8월이 수익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네,
쉬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9월, 10월, 11월 완전 쭉 뿜어버리는 형태가 나왔고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12월도 약간 소강 상태인데 또 지난주부터 저희께 또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연중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한 구간에서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복잡한 구간에서 얼마나 내가 내 걸 지키면서 다음 포석을 깔고 가느냐 이제 이건데 결국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처럼 이 모든 대답 자체가 일단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느꼈던 장이 올해일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 좋은 수익률에 만족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 재미 없었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너무 현혹할 거리가 많은 이 시장에서 내 거를 못 들고 갔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현타로 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올해 장의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수익률 여쭤봐도 됩니까? 펀드?
아, 사모펀드라서 네. 그거는 공개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 그건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는
하반기에 좀 상당히 있다.
저희는 또 거기 대형주 중심으로 하니까 네, 시장을 사실 올해 이기는 하우스가 많이 없었죠.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렇게 돼야만 되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시장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러 이제 판매사에 가시면 운용사 추천 받으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성격인지를 꼭 물어보셔라 인 겁니다. 뭐냐면 올해 뭐 타임폴리오도 저희가 볼 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 나쁜 수익률이라고 반성문을 썼다는 게 기사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매니저들이 볼 때는 잘한 수익률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롱숏 상품이니까 롱숏 상품은 1순위가 변동성을 잡아주는 거고 2순위가 적당한 수익률인데 그 적당함이 올해 같은 강세장에서 10% 정도면 굉장히 잘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게 기사가 돼서 막 움직였죠. 그다음에 가치 투자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처럼 막 성장주로 막 지르고 그러진 못해요. 근데 좋은 주식을 많이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길게 많이 끌고 가니까 행동주의까지 할 수 있는 게 가치 투자 쪽인 거고요. 저희는 박스권에서 주도주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오를 때는 무조건 이것보다 잘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롱 바이어스.
예, 롱 바이어스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각자가 잘하는 구간이 있고 각자가 자기의 상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운용차를 계속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게 불장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유독 더 이렇게 된 거고 저희 쪽도 보면 저처럼 중대형주로 플레이하는 쪽들이 있고 또 종목을 쫙 깔고 가는 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좀 구분하시고 운용사를 선택하셔라 라는 게 저희가 항상 그냥 뭐 사면 돼요 라고 얘기해 보시는 그러니까 어느 운용사 가서 가입하면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본인의 투자 상황 본인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운용사를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들이 아 이쪽은 이런 부류다 라는 거를 구분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이제 그냥 기사 제목에만 현혹되지 않는 간접 그러니까 뭐 어차피 상품 투자는 간접 투자니까 예 그렇게 좀 뭐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롱숏인지 롱바이어스인지
가치 투자인지
가치 네. 투자인지 뭐 네. 이런 부분을 좀 구별을 네. 해야 된다. 어쨌든 2025년은 롱바이어스가 좀 수익률이 좋았죠. 아주 네. 좋았다. 네. 2026년은 어떻게 될까? 지수보다도 이제 그 세부적인 주도하는 1등주 네. 중심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네. 지수를 보면 네. 본부장님 2200, 2400에서 이제 4000 초반까지 온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4200이라 치면 4200에서 5000을 간다? 네. 그러니까 2000대 초반에서 4200 간 건 거의 2000이 오른 건데. 네. 그죠? 네. 4200에서 5000 가면 800 네. 오르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그때 2000대도 투자를 안 했는데 네. 지금 투자를 하는 의미, 네. 효율성이 뭘까? 이런 네. 생각 분명히 하실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어때요?
그게 결국은 시세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건 너무 당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좋으면 더 갈 것 같고 시세가 빠지면 아, 뭐 되게 불안해하기 네, 시작하고 네.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 2025년도가 70% 올랐으면 내가 지금 더 지금 와서 투자를 하려면 100%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한국장은 지수의 수익률이 우리의 수익률 그 키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명확하냐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 더 그로스가 나오는 이런 섹터나 주도주가 등장할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키포인트이면 뭐 종목이든 아니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집중 투자하는 펀드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보고요. 그거는 사실 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 실적표를 보시면 나 일단 요거 먼저 보시면 요 밑에가 뭐냐면 2004년부터 거의 20년치죠. 26년, 27년 추정치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컨트와이즈,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된 그 기준 이후에 컨트와이즈에 잡혀있는 숫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건데 보시면 코스피 영업이익 순이익 전체 합은 쫙 커지죠. 커지는데 이 색깔별로 칠해놓은 것들이 막대가 더 커지죠. 그 말은 좋아지는 섹터도 더 많아진다라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약간 펀더멘탈 실적의 확산 장세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수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그 정도의 수익률이고 내년은 20% 25%밖에 안 나오면 심심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결국은 주식은 지금 실적 좋냐 이것보다는 이익의 그로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증가율이 좋아지냐 이거의 게임인데 25년 대비 26년 이것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4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에 진입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잘 보시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났을 때 26년도에 코스피의 YOY 영업이익 증가율이 19%였거든요. 네. 근데 3분기 끝나고 나서 지금 38%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배네, 두 배.
예, 그리고 실제 이익 그로스가 이 정도면 글로벌 탑 티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건 또 올해 2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까 보셨던 그 실적 막대파처럼 실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거의 점수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섹터들이 뭐냐면 25년 대비 26년도에 증가율이 더 좋아지는 섹터들이거든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계속 더 발생되죠. 좋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섹터별로 좋아지는데, 26년도에 좋아지는데, 영업이익 증분의 1등부터 5등까지를 그냥 퀀터와이즈 잡혀 나오는 대로 그냥 적는 겁니다. 제가 그 숫자를 튜닝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래 다들 많이 들고 계실 만한 2025년도에 상반기 최고 주도주였던 조방어는 종목이 안 바뀌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 특징이 뭡니까? 3년치에 수주를 받아놓고 이제 매출로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바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체크할 건 딱 한 개죠.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느냐. 그것만 체크되면 뭐 이쪽 섹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익률의 개선세, 그것만 확인되면 계속 이제 뭐 이격을 따라서 약간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죠. 저희가 말할 때는.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일 것 같고요. 내년에 좋아지는 쪽들이 이거죠. 반도체 지금 먼저 움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이익은 올해 2분기가 바닥이었습니다. 2025년 2분기가 바닥이었고 내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에서 이익 증분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펀드멘탈은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범용 제품이 좋아지면서 이익의 그로스는 또 삼성전자가 또 제일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게 많이들 하시는 하이닉스가 좋아 삼성은 좋아 하는 질문에서 지금은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전략을 짰다가는 둘 다 제대로 못 살 수 있다. 그럴 거면 그냥 둘 다 다 같이 왕창 들고 가야 된다.
그냥 반도체 예, 탑2가 예, 좋다. 네,
그러면 이것들에 집중하지 괜히 이것보다 작은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괜히 투자 비중에서도 낮고 변동성도 높아지는 종목을 가져가느니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익 그로스가 가장 강한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쪽이 좋아지면 당연히 후행적으로 기판 업체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삼성전기나 이런 기판 업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25년도가 이렇게 조방원의 일변도였으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보면 이 결이 별로 안 바뀐다. 근데 내년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찍어줄 거냐.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싶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군데군데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내년에 지금 약간 지금 이거는 저는 매니저들용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니저들용이라는 게 적어도 펀드용.
네네네. 예,
개인 투자용 말고요. 뭐냐면 구조조정이 되니까 업계 구조조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학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내년에 이익의 증분이 높다라고 지금 잡혀 나옵니다. 이건 잡혀 나오는 거지 실제 좋은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화학이에요?
거죠.
화학이에요? 석유화학이에요?
일단 둘 다인데 네, 석화, 특히 이제 그 NCC 있는 쪽들, 네. 그러니까 LG와 롯데케미칼 이런 쪽들인데 이거는 구조조정 되고 나서 수혜 받을 거를 예상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지금 잡아놓은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업황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까지 네. 해서
네. 살아난다.
네, 살아난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가도 빠져 있으니 네. 화학의 원료는 유가인 거고 유가가 낮아지니까 원가는 개선, 구조조정은 된다. 이 컨셉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반영이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적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만약에 정말 실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밑에서 이제 쉬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도사리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엔터도 저렇죠. 하이브가 올해는 안 움직였죠. 근데 심플하게 25년도에는 하이브에 BTS가 없었으니까, 26년도에는 BTS가 컴백을 하니까, 25년도에 YG엔터가 블랙핑크가 컴백하면서 신고가를 낸 것처럼 같은 구조가 잡힐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5년도에 안 움직인 주식이 돌아오는 모멘텀이 같이 도사리고, 이 기업들도 보면 뭐 사실 하이브, 뭐 셀트리온 25년도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은 계속 그로스가 나오고 모멘텀이 붙고 하면 안 움직인 새 종목이 등장하면서 또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그로스는 70-20대로 낮춰질 수 있지만 이익 그로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장주들이 수익률의 게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누가 더 셀 거냐의 순서의 문제지, 이게 지금 종목장으로 뒤처져서 수익을 못 낼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내년장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주도주 바뀌냐? 주도주는 간다. 대신에 주도주의 순서랑 이 순환매의 그 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섹터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알지만 올해 25년 대비 26년도에 이 강도가 더 좋아지는 대장주들이 워낙에 시총이 큰 주식들이다. 그게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 한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벌어지는 이 수급의 블랙홀 역할 같은 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다행히 돈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전자나 한전 같은 대장주 큰 주식이 움직여주면 사실은 보수적인 자금도 시장에 좀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 장표는 좀 캡처 같은 걸 해놓고
네.
꾸준히 한번
네, 저도 이게 네. 저희도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실적 발표는 마지막 날 딱 정해져 네. 있으니까 근데 이거의 변화만 계속 봐도 좋았던 거 반영된 건지 아니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은 기회 요인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고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요. 어차피 3분기 실적 발표치면 과거치라서 대신에 추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결이 살아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보시면 투자하실 때도 무조건 믿지 말고 검증해야 된다. 저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매니저들 저희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기업 탐방 다니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구조인데 이익률이 개선될까요? 아니면 이게 좀 더 길게 봐야 될까요? 이거 체크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는 사실 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길잡이 역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네, 참고용으로만. 네.
예. 이 부분 한번 저도 눈여겨 보겠고 반도체 말씀을 이제 뭐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를 다크호스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상당히 우리 뭐 시청 1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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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목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저희가 특집, 신년 특집에 모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2026년 예상되는 주요 이슈, 변수 여쭤봤는데, 정말 all, every, 모든 분이 네. 네, AI, 반도체를 네, 꼽아주셨고, 네, 본부장님도 거기 네, 이제 네, 네. 들어 있으시겠죠. 네.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네. 이 반도체라는 게,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비중이 큰, 네, 섹터이기도 네, 하고,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AI 없이는 뭐, 그렇죠. 시장을 네, 얘기할 네. 수가 없는 네. 지경이기도 하고 네. 2025년 전반을 봤을 때도 AI 거품이 네. 잊을만하면 중간중간 나오면서 시장을 또 괴롭혔어요. 근데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 그렇게 출렁일 때마다 샀었어야 되는구나 거든요. 네, 네. 그럼 2026년은 어떨까? 전반적인 좀 뷰를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적표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냥 또 워낙에 또 다 핫 이슈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이 뭐랑 이어지냐면 이번 투자 사이클이 얼마까지 지속될 거냐랑 그렇죠.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시작을 언제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로 우리가 뭐 몇 년으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굳이 시작은 한 24년 중후반?
챗 그 GPT가 나온 시점이 아니라 24년 중후반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체크가 가능한 시점. 예, 그러면 한 24년 중후반부터는 좀 의미 있게 투자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네, 그 정도 봄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라 시점은 뭐 완전히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뭐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것보다는 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비중이 언제부터 의미 있게 오르기 시작했냐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다
1년 반 정도 지난 거 아닌가 네. 싶고요. 그래서 제가 25년도에도 설명을 계속 드릴 때 아까 질문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뭐냐면 왜 어떻게 뭐가 바뀌었길래 4천까지 온 거냐 맞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가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그리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오랜만에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약간 퐁당퐁당 거렸던 게 관전 포인트가 뭐길래 그게 이제 관세 패드 한국 정책 그럼 지금 전부 다 관심이 주도주 그대로 갈 거냐 바뀔 거냐 끝까지 내게 됐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네, 그거죠 이 AI 이 논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 투자 사이클은 언제 끝날 것 같냐라고 하는데 외사 뭐 레포트들이야 뭐 2030년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죠 요즘에 근데 2030년을 지금 저희는 알 수 없다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도 한 저는 한 2년은 언제 2-3년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유는 이제 차트로 보시면 네. 이겁니다 요 오른쪽 위에 거가 뭐냐면 미국 경제분석부에서 GDP 대비 AI 관련 투자 비중을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여기 2024년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요 숫자들이 그런데 GDP 대비 이 IT 버블 시절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 IT 버블 시절에 IT 투자 비중은 GDP 대비 2.2%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1.5%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전체 미국 GDP 대비 1.5%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IT 버블 뭐 지금 오라클의 이슈로 이게 IT 버블까지 확산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선을 쭉 꺼놓고 보면 한 50%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캐펙스죠. 결국은 투자니까. 이 IT 버블 때 TMT라고 하죠. 저희가 뭐 텔레콤, 미디어 뭐 이렇게 보시면 이 회색 하늘색 선 인텔 뭐 시스코 이런 주식들의 캐펙스 비율인데 캐시 플로우 대비 캐펙스 비율입니다. 이게 IT 버블 때 요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죠. 한 105%까지 치고 갔다가 그 뒤로는 그냥 여기는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AI 쪽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캐시 플로우 대비 캐펙스 비율이 올라오는데 이제 50% 60% 이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버는데 아무리 투자를 계속 하지만 돈을 계속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라클이 이슈가 된 건 그냥 프로젝트를 못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그 단에서의 이 허들이 작용된 거지. 이게 뭐 반도체가 공급 서플라이가 나와서 이런 이슈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논란은 되게 커졌으나 약간 저 생각에는 딥시크 때 같은 그런 논란거리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 요인이 딥시크 이후에 오락그리지 않을까 싶은 거고, 투자 비중을 보면 요런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또 왕창 쏠렸냐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 유동성 M2분의 주식 비중 미국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IT 버블 때였고 지금은 요 정도입니다. 52-3%.
아, 이렇게 네. 보니까 뭐 그때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그냥 정상적인 투자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차트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논란이 되게 컸으나 그냥 성장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제까지 될 거냐는 결국은 이거의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의 그건데, 일단 뭐 전망치들이야 다들 뭐 몇 년치 얘기하지만 과거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하나증권의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쓰겠다고 네.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저도 항상 말씀드렸던 좋은 기업이 뭐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러니까 저희가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로스가 더 세게 나오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 말은 매출은 되는데 이익률이 커진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영업이익률을 다 따로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0년대의 대장주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 2000년 초중반에는 엑슨모빌이었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 때 나이키였고 그 다음에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AMD였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매출은 당연히 커져야 돼요. 증가해야 되고 이익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공통점이 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률 꺾이면 멀티플 먼저 빼고 주가는 폭락이 나온다. 다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뭐냐면 성장하다가 빨간색 글자로 제가 표시해둔 거, 이익률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폭락이 바로 동반되죠.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강세장의 시작과 종료는 무조건 그 시대의 대장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대장주가 이익이 안 끝났는데 시장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를 15년 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숫자 전망치까지 보시면 엔비디아는 25, 26, 27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죠. 아직은 올라가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알 수는 없죠. 네네. 근데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수혜를 받는 하이닉스는 이익률이 좋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2027년 넘어갈 때 보시면 하이닉스는 이익률이 빠지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을 언제 해야 되냐, 2026년 3분기, 4분기 실적쯤부터는 혹시나 이게 빠질까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반영 안 된 거, 요즘에 반영 안 된 게 이 정도까지 디램 가격이 오를 줄 몰랐다. 그러니까 범용 가격이 지금 낸드까지 튀고 있는데 이거가 반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3분기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 이익증이 확 올라갔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프리뷰 자료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발품 팔아서 확인해야 된다. 인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등등으로 주가 조정 나올 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샀었어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주도주가 끝나려면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났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이 사이클이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GPT 좀 이슈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쓰기 시작한 게 실제 저도 일하면서 쓴 거는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버블인가 이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이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진화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빨아들이는 반도체 수요와 전력 수요가 쇼티지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근데 그걸 제공해주는 변압기 업체나 반도체 업체나 모조리도 공통점은 예전에 한번 망할 뻔했었다. 망할 뻔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공급량을 안 늘린다. 그리고 망했던 기업들이 동종업체에 많아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 승자승 독식의 구조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 때문일 수도 있고 덕분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제조업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또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제조업을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의 러브콜을 계속 되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잘 잡으면 되는데 글로벌하게 AI 혁명 시대다. 뭐 이렇게 큰 주제는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혁신적인 기업은 사실 없다. 없지만 그 혁신적인 기업 밑에서 완벽하게 제조를 가장 정확하게 주는 제조업은 대한민국에 다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지금 요거 이 표처럼 엔비디아의 이익 추정과 그거의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은 하이닉스 이익 추정을 봤을 때 아직은 시간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때는 그게 걱정되는 그 언저리죠. 내년 2026년도에 아마 3분기 4분기 되면 모두가 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하반기부터는 인플레 걱정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익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다르게 전개되면 뭐 그냥 가면 그 시장은 계속 오를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걱정되면 변동성이 있지만 숫자가 안 빠지면 다시 또 커버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 짜고 저희가 주식을 보시는 게 맞다여서 주도주 안 바뀌면 조정시 매수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2026년은 본부장님은 일단은 뭐 세부적으로는 네, 그때그때 네. 좀 전략을 바꾸시겠지만 네, 네. 상반기 뭐 한 3분기 네. 뭐 길게는 여기까지는 네. 주도주가 안 바뀐다라는 네. 전제로 예.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 그런데 이제 좀 후반에 가서는 인플레라든지 네. 아니면 이익이 좀 유지될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크게는 네. 보시나 봐요. 네.
그래서 크게 뭐 많이 바뀔 건 없다. 지금 환경이라 있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표지만 네. 지금 단기 시점에서 이렇게 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 녹화는 지금 저희가 12월 말에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바로 방송 보실 때도 네. 바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이 쭉 왔고요. FOMC 12월 달에 했죠. 저희가 했고 이제 이벤트가 없습니다. 12월 26일 날 양도소득세 이제 파실 분들은 다 팔았고 네. 29일부터는 새로 내년장을 보고 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CES가 1월 6일에 있죠. 그러면 여태는 할 말이 너무 뻔하죠. AI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1월 12일에 있습니다. 이때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가있지만 지금 처음으로 초빙해서 가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대표 기업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뭐 알테오제니아, D&D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 이 구간에 공교롭게 딱 맞물리는 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난주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연말 연초가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물리는데 모멘텀이 IT랑 바이오에 붙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사실 25년도에 수익률이 별로 안 셌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지수만 보셔도 코스피 코스닥의 이 괴리가 지금 이 정도 벌어지는 건 20년 동안 최대치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연말에 이제 밸류업 정책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 더하기로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정부 펀드가 쏘기 시작하면 이게 좀 다른 수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를 이렇게 1년치를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면 올해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게 너무 많았지만 내년도에는 그냥 6월에 한국 중간선거 그다음에 10월에 예, 미국 네. 선거 요거 큰 거 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모르는 뭔가 나와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뭐 없이 간다면 완연한 그냥 섹터와 종목 장세일 거다. 그런데 상반기는 지금 이런 구간으로 맞이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IT랑 바이오가 좀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반기 때 계속 뭐 요새 조방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하니까 저희는 반바지라고 했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지주.
네. 근데 지주는 사실 뭐 약간 라임을 좀 맞추기 위한 것도 네. 있긴 하지만 주력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반바가 네. 거의 주력이다.
네. 이게 주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 가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IT 쪽에 이익률이 정체된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다른 섹터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섹터를 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는 너무 명확하죠. 그냥 반도체 바이오로 가는 게 맞고 하반기는 복잡해지거나 인플레가 걱정되거나 등등이 나오면 결국은 실적 좋은데 밸류션 싼 주식으로 갈 거라서 아까 아니면 2025년도에 아니면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렸던 실적 성장주에서 다음 바톤을 뭐 받을 섹터들이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가서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 장이 종목장에 묻어서 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는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6년에 네네, 네. 네, 2026년에 우리나라 지방선거와 미국의 중간선거가 네. 사실은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또 드는 게 네. 정치적으로도 물론 예. 그렇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네네네. 2025년에 워낙에 시장이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 해였잖아요.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 쪽으로 네네네. 돈의 이동을 또 계속해서 네. 좀 추진하던 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 지수의 영향을 받았기 네.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것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네. 거는 이게 정치는 저희가 뭐 알 수 없지만
정치보다 정책이죠.
정책으로 네. 하면 일단은 밸류업 지수라는 네. 거는 사실 좋은 카드였다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정치색을 떠나서 그냥 그거는 좋은 카드였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점수를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사야 할 때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냥 싸다 이거였어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싼 건 알겠다. 왜 그랬냐면 그 하나만 더 보시면 네. 이 표가 우리가 올해 25년도에 계속 보셨던 PBR 0.8, 0.9 한배선입니다. 이건 트레일링으로 예, 보시면 이 2017년도에 17년 앞을 보시면 그래도 한국이 PBR 0.9는 버텼어요. 계속 버텼는데 왜 버텼냐? 많이 빠지면 연금이 샀으니까. 0.9는 사야 PBR 한배 팔면 지수 10%는 먹는 게임. 그러면 펀드 수익률은 한 15% 20% 나오니까. 이 로직이었는데 17년도에 나왔던 얘기가 딱 한 개였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일본식 저성장이 들어갔다. 그래서 봤더니 코스피 ROE가 8%, 그러니까 PBR 0.8. 이게 단순 로직이었거든요.
어떻게 한 배도 안 돼. 이런 네, 얘기를 그때 네, 진짜 많이.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뒤로 쭉 보시면 진짜 0.8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0.8에서 이제 다 버텨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국내 수급은 국민연금만 받쳐줬으니까. 였는데 이제 심플하게 반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코리아 밸류업이다. 일본식 저성장이 일본식 밸류업이다. 1.5. 이걸 외국인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점수를 주려고 봤더니 한국 애들은 다 기업도 실적도 좋고 돈도 많고 북도 큰데 북이 크니까 밸류가 싸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는 뭐 M7만 보면 북이 엄청 커. 북은 조금 작죠. 그러니까 PBR이 막 4배 5배 나오는 거고 한국은 북이 크니까 작은데 실적이 성장하네.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잘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을 딱 건드려주기 좋은 포인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괴리가 너무 크면 실적이 안 좋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코스닥도 똑같이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너무 괴리가 발생했는데 여기가 너무 소외된다는 거는 뭔가 불균형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건드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쪽도 수익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분명히 돈이 같이 확산돼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건데 결국은 이것저것 다 있지만 저는 뭐 이런 결은 계속 살려서 가줘야 된다. 뭐 이게 정책 정권이 바뀌도 말든 상관없이 그래야 정말 오랜만에 물 들어오는 장에 계속 이 순풍 역할을 해줄 거다인 거고 하나만 뭐냐면 결국은 지난주부터 이제 결국은 이슈가 나왔는데 환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출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도여야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방치했던 상황이 됐다. 근데 그거는 계속 잡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GDP나 한국의 위상이 있는데 이게 통화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뭔가 리스크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은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의 신규 정책은 뭐 지금 있던 거가 너무 많은 변수들이 나와서 꼬이게 안 하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환율 관련된 안정화 정책 이 정도는 좀 도심 있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는 좀 어찌 보면 좀 뭐죠? 요청들
네, 그런 좀 바라는
네 바라는 네, 네, 이렇게
환율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2025년에 이렇게 어쨌든 시장이 좀 좋았다. 네, 네. 물론 세부적으로는 네. 좀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좋았다. 네. 좀 역사적인 네. 해였다. 수급적으로는 그거에 뭐 맞는 수급 예를 들면 뭐 외국인 수급이 역대로 많이 네, 들어왔다든지 뭐 네. 이런 특징적인 좀 네. 흐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특징 좀 네. 알 수 있을까요?
있었죠. 뭐냐면
아니면 2026년에 왜냐면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네. 네. 이거 약간 스토리처럼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까 요 구간에 이게 폭락 나온다 생겼을 때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세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3천이 오니까 하는 순간에 또 갑자기 돈들이 들어오다가 이 3천에서 3,200 선에 국내 시장 수급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 그 앞에 엄청 긴 세월 동안 힘들었던 분들이 3천이 오니까 차익 실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또 되게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3호 운용사들이 펀드 런칭이 올해 6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저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만들어낸 신규 펀드가 8개거든요.
근데 네, 2025년 6월?
네.
네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펀드 네. 8개가 나오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용사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3호 펀드 롱바이어스 자금으로 설정된 자금이 이 6월, 7월 구간에 1.5조 정도 됩니다. 이 어마무시한 돈들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본부장님도
저희 펀드들도 예, 있는 건데 그러면 4천이 왔습니다. 4천에서 약간 이렇게 퐁당퐁당 했지만 결국은 지금 연말 거의 4,200으로 가는 이 형태인데 새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공격적인 투자가들이 3천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확인하고 실적이 안 꺾인 애까지 확인된 진짜 예전에 우리 부자 세대로 치면 2, 3세대가 요 구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세대 부자들이 4천선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사모펀드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고요. 외국인은 딱 탄핵 심판 끝난 날이 30.9%로 그 외국인 지분율 최저점을 찍고 지금 3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되게 많이 팔았지만 지금 12월에 그 환을 딱 잡아주는 그 4일 동안에 4.5조가 딱 들어오면서 그대로 또 12월은 플러스 4조 원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퐁당퐁당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차트처럼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간다. 근데 이 4월달 탄핵 결정 딱 그날 뭐였냐면 정권 바뀌고 바뀐 정권은 이번에는 탄핵 끝났으니까 인수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가 바로 출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 바로 밀어붙인 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국인이 바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점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멀티플을 건드리는 이벤트다. 인 거고 이것 따라 우리나라도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 뭐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국내 연기금의 국내 투자 비중 이게 마지막 관건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그냥 추정컨대 낮출 수는 없겠죠 지금. 높이면 높였지.
정책상.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뭐 저기 국정 펀드나 뭐 연기금이 동원돼서 들어오면 정말 오랜만에 통화는 인하 사이클이고 재정은 집행 사이클인데 실적은 우상향 사이클이죠. 이 와중에 각종 모멘텀은 작동이 되는 사이클이 됐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장입니다. 그게 2025년도에 한번 뿜기 시작했던 거고 이게 지금 끝날 거냐 보면 26년도도 마찬가지인 장이 될 거라 공세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26년도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수급은 연금만 지켜주던 수급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기타 법인. 그거는 자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장은 0.8배선, 0.9배선을 연금과 자사주만 받쳐주다가 4월 달에 탄핵 끝나자 외국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개인 자금들, 기관, 국내 자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하이네트워스라고 하는 저희 이제 패밀리오피스 자금들은 또 다 이런 사모 펀드로 형태로 씌워져서 돈이 또 집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라 수급이 연기금만 있는 수급이 아니다 지금 이게 이게 되게 쏠려서 온다기보다는 고르게 3천대의 레벨 거쳤고 4천의 레벨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걱정을 안고 올라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수급의 확산이 이게 그냥 하루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건 저거죠. 모두가 다 다른 자산으로 돈을 벌고 국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네, 벌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좋으면 결국은 새 돈이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던 분들도 이걸 하고 싶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M2가 뭐 3,200~300조 될 텐데 저도 이 데이터를 뭐 언제 봤는지 그 몇 년 전에 보긴 했는데
통화량.
지금은 네. 더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자금 중에 1%만 움직여도 예,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만 움직여도 그 다음에 국내 투자 비중에서 연기금이 국장을 낮추지 않고 플러스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하나는 더 있죠. 하이닉스의 투자 비중 제한이 연기금들은 9.99%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의미가 없죠. 이미 12, 3%가 돼버렸으니 이거의 제한이 삼성전자처럼 시총 더하기 2%로 바뀐다거나 그러면 다른 수급이 붙을 수 있죠. 네, 그래서 26년도는 종목마다 되게 좀 사실 25년도도 다를 건 없었죠. 삼성자 하이닉스가 하루에 막 5%, 7%씩 움직이는 장이니까
진짜 이제 1, 2% 움직이면 네. 오늘은 별로 네. 안 움직였네 네. 하는 정도의 체감이 좀 됐던 네. 것 같아요. 25년에는
네. 그래서 네. 큰 결은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네 생각이고 수급도 확산된다. 섹터도 확산된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서서 이제 반바지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특히 반바에 조금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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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네. 글씨로 네. 반바가 좀 네.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같다. 네. 또 있어요? 또 섹터 좀 주목할 만한?
아니 그건 아까 그 실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걸로 장표, 예, 그걸로 가름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순간순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종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도 그랬고 25년도 장도 그렇고 26년도 장도 그렇고 같은 종목인데 매매만 잘 되면 수익률은 같은데 계속 올라가는 근데 그 말은 가운데 계속 돌려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럴 장인 것 같아서 굳이 다른 섹터에 너무 집중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선 내에서만 집중하면 된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내년도가 완연한 종목 장세, 섹터 장세라고 하면 이 대응법이 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만 놓고 네. 봐도 사실 진짜 2025년 한동안 진짜 뭐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네. 뭐 AI 뒤쳐졌다, 삼성전자 위기다, 큰일 났다, 네. 수율 안 나온다, 네. HBM 네. 뭐 퀄테스트 그 뭐 희망 고문만 한다 이런 정말 네.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지고 네. 나서 정말 어느새 진짜 딱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디램 가격 오른다, 이제는 레거시다 네, 뭐 네, 이러면서 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 하던 사이에 이제 최고가 가는 거잖아요. 네. 아까 이제 사실 주제를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빠르게 네. 시총 1위 종목의 스토리도 이렇게 네, 빠르게 네. 변하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2026년 투자 방향 조언에 좀 한 말씀으로 네. 끝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탑다운 매크로 정통적인 매크로 분석으로는 시장 접근하면 어차피 주식 못한다 라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거 다 되지만 한국은 제조업 단에서의 베스트 인 클래스다. 그러니까 그 등급의 그 산업단의 밸류체인상의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은 없다. 대신에 혁신적인 기업을 위해서 제조를 해주는 기업들이 대장들이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의 주제는 베스트인, 그러니까 제조업 단에서의 베스트인 클래스를 사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시고 그 기업,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계속 좀 이렇게 하시면 막 너무 현혹 안 되고 결국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년 중에 어떻게 무게중심을 지켜야 되냐. 근데 그 무게중심은 그냥 제조업의 베스트 인 클래스 이게 제가 정한 그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대장주만 산다라는 게 이제 생각인 건데 이제 거기서 또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종목도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투자의 성향상 다른 거니까 다르지만 기준은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내년을 위해서 좀 편하다는 거고 너무 주식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진다. 그게 특히나 25년도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냥 25년도보다 탑다운의 이벤트가 줄어드니까 뭐 선거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는 절대 우리가 예측하지 말자. 대응의 영역인 거고. 그러면 지금은 요 영역이면 그냥 종목과 섹터에만 집중하되 주제는 저희는 제조업단에서의 베스트 인 클래스. 네, 이렇게 보시고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년 시장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네, 제조업 베스트 인 클래스. 네.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년 특집이었습니다. 2026 프로들의 선택. 저희 이제 계속해서 좀 만나볼 예정인데 오늘 포문을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중대형주 중심의 국장 대표 공격수이시죠. 보고펀드 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